주시는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박국 3장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의 인생. 다시 한번 시작. 감사의 인생. 그 30대 직장인에게 어머니에 대한 고마운 생각들을 5분간 들려줬어요. 그리고 어머니에 대한 그 고마운 생각들을 떠올리도록 주문을 했어요. 30대 병원에서 이제 검사를 실시했는데, 그래서 5분간 계속 어머니랑 있었던 어떤 추억들, 또 시장 엄마 손잡고 시장 가다가 시장에서 같이 뭐 초콜릿도 사 먹고 먹을 것도 사 먹고 막 이런 것들을 이 실험 대상자가 이제 실험에 참여하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을 때 이 사람의 심장 박동을 체크해 보니까 심장 박동이 아주 규칙적으로 또 안정적으로 이렇게 변하고, 그리고 얼굴은 아주 평안하게 이렇게 바뀌더래요. 그리고 잠시 뒤에는 이제 자신을 자책하고 그리고 누군가를 원망하라는 그런 메시지를 5분간 들려줬어요. 나를 화나게 하고 괴롭히는 사람의 얼굴을 떠올려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인상이 점점 이렇게 굳어지는 거예요. 이 화면상으로는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같은 사람인데 이 감사할 때는 보면 입꼬리가 살짝 위로 올라가 있어요. 이렇게 올라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원망할 때, 화가 날 때 뭐 이럴 때 있잖아요. 이럴 때는 입꼬리가 밑으로 이렇게 막 힘이 이렇게 입꼬리가 이렇게 내려오고, 그 다음에 화면상의 색깔은 잘 안 보일 수 있겠지만 제 컴퓨터 화면으로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이쪽은 아주 그냥 평안한 얼굴인데 저쪽은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빨개지는 거 있잖아요. 화날 때 얼굴 빨개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혈관들이 막 이쪽에서 이렇게 얼굴이 빨개지는 거예요. 얼굴이 굳어지고 심박수가 막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뇌파에도 불규칙적인 변화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왜 이런 변화들이 있냐면, 우리의 뇌와 이 심장이 아주 밀접하게 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보통은 우리가 뇌에서 어떤 정보를 받아들여서 그 뇌에서 어떤 심장에도 보내고 모든 몸에도 보내고 모든 신체에 이렇게 보내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뇌와 심장이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서 뇌가 정보를 받아서 심장을 뛰는 게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어떤 때는 이 뇌와 심장이 상호 정보들을 주고받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뇌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심장도 뇌에게 어떤 정보들을 막 전달해 주기 줄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연세대학교의 김주환 교수라는 분이 이걸 뭐라고 하냐면 신경심장학의 발견이라고 말했어요. 신경심장학. 이 신경심장학이라는 게 뭐냐면 심장을 신경기관의 하나로 연구하는 그 학문 분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의 심장에 뭐가 있다고 생각하면 되냐면 뇌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 안 되죠? 심장은 그냥 심장이잖아요. 근데 뇌의 기능이 심장에도 동일하게 있다. 그래서 심장에서도 그 정보를 뇌로 막 전달하게 만든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크게 화가 나는 일이 있고 마음이 불안전하고 또 감정이 진정되지 않고 그럴 때 이 큰 숨을 내쉬고 명상을 하라 그러고 또 마음을 편하게 가지라 그러고 뭐 이러잖아요. 그러면 약간 진정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죠? 막 화가 났을 때 좀 진정하라고, 잠깐 좀 생각해 보라고, 좀 마음 편하게 가지라. 그러면 약간 진정이 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이 김주환 교수가 뭐라 그러냐면, 어떤 명상보다 어떤 즐거운 생각보다 이 사람의 몸과 마음과 호흡과 심장과 혈압과 뇌파 등등 모든 신체 기능을 완벽하게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그런 훈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명상이나 이런 것보다 더 나은 훈련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감사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상하세요. 자, 마음 편하게 가지세요. 내가 지금 넓은 바다에 와 있다고 생각하세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보다 더 좋은 게 뭐냐면 마음속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훈련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어떤 것보다, 그 어떤 방법보다 더 심박수라든지 뇌파라든지 혈압이라든지 모든 것들을 안정시켜준다는 거예요. 자, 이 감사하는 마음의 훈련은 이 몸과 마음을 가장 편안하고 이상적인 상태로 유지시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습관적으로 이 감사하는 마음이 훈련하게 될 때 심장 박동과 호흡이 안정이 되고 혈압과 뇌파들도 규칙적으로 안정이 된다. 이런 것을 이 김주환 교수가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존 헨리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감사는 최고의 방부제요, 항암제요, 해독제요, 방부제다. 이 감사라는 게, 항암제라는 거는 여러분 이 암에 걸린 사람들이 항암제를 맞잖아요. 그런데 그 어떤 것보다 더 좋은 게 뭐냐면 감사다. 그리고 이게 방부제다. 이 썩지 않게 만드는 거죠. 이게 해독제다. 독을 없애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몸과 마음이 더 건강하고 행복하고 아주 만족스럽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 감사하면서 살 때 몸에 있는 큰 질병까지들도 이겨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3대 절기는 보통 유월절, 그 다음에 맥추절, 그리고 수장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세 개의 절기는요, 다 추수와 관계가 있어요. 이 추수, 곡식 빼는 거 있잖아요. 당시 농경사회였으니까 추수와 관계가 있는데 그 중에 마지막에 지키는 것이 이제 수장절입니다. 이 절기는 한 해의 모든 추수를 끝내고 그것을 저장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교회는 연중의 상반기 추수를 마쳤다는 의미로 7월 첫 번째 주를 맥추절이라는 의미로 맥추감사절로 우리가 7월 첫째 주를 그렇게 6월 6개월을 살았잖아요. 그래서 상반절을 감사한다라는 의미로 맥추감사절로 지키고 11월 셋째 주를 이제 한 해의 추수를 다 이제 끝내고 이제 뭐 지금은 이제 거의 추수가 다 끝났으니까 그래서 11월 셋째 주를 추수감사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430년간의 애굽 노예 생활 그리고 출애굽 이후에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할 때 그들에게 추수의 기쁨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요, 약 500년 동안 추수의 기쁨이란 걸 모르고 산 그런 민족이에요. 추수가 뭔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노예로 있을 때 자기가 무슨 추수를 해요. 걷어도 내 게 아닌데. 그러니까 노예로 살 때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40년간 광야 생활할 때도 역시 추수의 기쁨이란 게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됐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고 그 땅에서 곡식을 추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추수를 할 때 내가 잘나서도 아니고 내 능력이 커서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 추수 감사를 통해서 그들이 고백을 하는 거죠. 자,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가장 큰 관심거리 중에 하나가 먹고 사는 문제일 거예요. 우리 세부 사는 분들 중에서도 사실은 이 먹고 사는 문제, 우리 학생들은 잘 모르지만 청년 이상만 돼도 이제 나는 뭘 먹고 살아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그리고 세부 사는 많은 분들도 여러분 부모님들도 아 우리는 뭘 먹고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해요.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부모가 자녀의 먹거리를 늘 챙기죠. 부모는 자녀의 먹거리를 늘 챙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돌보시고 계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살피시고 돌보시고 공급하시고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함에 사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주제부터 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환경을 넘어서 감사하라. 다시 한번 시작. 환경을 넘어서 감사하라. 하박국 선지자는 남유다의 몰락기에 활동한 선지자였어요. 신흥 바벨론 제국은 점점 그 세력을 키워나고 있었고 남유다 왕국은 점점 몰락해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남유다 왕국은 그 신흥 바벨론에 의해서 점점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박국 선지자의 조국은 점점 몰락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남유다 왕국은 점점 몰락해가고 있는 거예요. 자, 16절 말씀을 볼게요.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초에서 떨리는 도다. 자, 하박국은 자신의 창자가 흔들린다. 이 창자가 흔들리려면 어느 정도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으면요, 이 장부터 고장이 나요. 꼬여요, 장이. 다 꼬여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막 수능 앞두고 있는 학생들이 막 수능 날 장이 꼬여가지고 수능을 망치는 경우도 있고 막 이렇거든요. 이게 극심한 스트레스가 오면은 이 창자가 흔들린다는 게 그런 거예요. 완전히 이 장이 그냥 막 꼬여버리고 창자가 흔들렸고 목소리와 입술이 떨리고 있어요. 왜 그래요? 재앙의 날이 가까이 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박국은 그 환난의 날을 환상을 통해서 봤어요. 자신의 민족과 자신의 나라가 어떻게 될 거라는 거를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와서 쳐들어오고 완전히 사람들 다 죽이고 어린아이부터 어른애까지 뭐 여자 상관없이 다 죽이고 모든 것을 다 약탈해가고 불지르고 막 이런 모습을 이 환상으로 다 본 거예요. 자신의 민족이 그렇게 되는 그 처참한 모습을 재앙의 날을 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걸 생각할 때마다 뼈가 썩는 것 같다는 거예요. 뼈가 썩는 것 같고 온몸은 부들부들 떨리고 있을 정도로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하박국은 그 환상을 생각만 해도 몸이 부들부들부들 떨리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17절에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 나오죠.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자, 전쟁이라는 거는요 아주 잔인무도한 거예요. 한 전쟁이 일어나는 거는 모든 사람들을 아주 악마로 만들어버리는, 그래서 이 사람이 피를 보면 더 흥분하게 되고 그 침략자들은 그 피를 보고 더 흥분하고 사람들을 아주 잔인하게 더 죽이기도 하고, 전쟁이 일어나면 그런 일들이 생겨요. 독일이 전쟁을 일으켰을 때 2차 대전 유럽에 일으켜서 아우슈비츠 같은 게 있었잖아요. 뭐 가스 실은 유대인들 600만 명을 죽여버리고 막 이런 일이 끔찍, 이게 사람으로서 할 일입니까? 여러분 일본은 안 그래요? 마루타 같이 그런 생체 실험 같은 거 다 하고 우리 조선 여자 여인들을 어린 소녀들을 위안부라고 이름으로 막 그렇게 그냥 하고 막 이런 일들이 생겼잖아요. 이게 뭐냐면 이게 전쟁이라는 게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전쟁은 아주 끔찍한,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그런 일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 전쟁이 일어나면 모든 생명도 안전치 못하고요, 모든 곡식과 과일과 가축과 재산도 다 약탈이 되는 거예요. 그들은 모든 걸 다 뺏기고 잃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절 우리가 많이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뭐예요? 무화과나무 잎이 마르고, 그 찬양 있죠. 무화과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이 노래 우리 불렀어요. 그런데 되게 경쾌하게 우리가 신나게 부르는데 사실 내용을 들어가 보면 이건 하나도 신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도 경쾌한 노래가 아닙니다. 절대 이 노래는 신나게 부를 수 없는 그런 노래예요. 내용을 보면 당시 농업과 목축을 하는 사람들에게 거둘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요즘 말로 하면 여러분 우리 학생들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어요. 정말 밤이 새면서 열심히 공부했어요. 성적이 안 올라. 성적이 오르지도 않고 오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바닥으로 더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성도들 열심히 직장 다니면서 정말 회사를 내일처럼 정말 열심히 했는데 회사에서 나에게 해주는 것이 너무 서운하게 해줄 때, 또 월급을 안 주거나 막 이러면 얼마나 서운해요. 우리 기업하시는 분들이 잠도 안 자고 열심히 일했는데 수입이 하나도 없어요. 회사는 계속 운영해야 됐고 가정은 꾸려나가야 되니까 점점 빚은 늘어가는 겁니다. 이럴 때 이 찬양처럼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이게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그냥 재정적으로 바닥이 나서 간당간당해요.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그때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아까 박수 치면서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이게 되겠냐고요?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절대 쉽지 않아요. 사람은 좋은 환경을 만나면 감사하지만 예상치 못했던 시련과 고난 속에서는 쉽게 감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좋은 환경을 만나 감사하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죠. 그죠?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좋은 환경, 아 감사하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감사하는 거는요, 진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만 이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없으면요, 감사할 수가 없어요. 요즘 우리 2019년 그 다니엘 기도 중에 있는데 저녁마다 지금 계속, 이번 주가 이제 마지막 주간이에요. 단일 기도를 하고 있는데 지난주일 저녁에, 한 주 전이에요, 우리 이 간증자로 나선 분이 누구냐면 다큐멘터리 영화 교회 오빠의 주인공인 고 이관희 집사님의 그 부인인, 아내인 오은주 집사님이었어요. 그 오 집사님이 이제 딸아이를 출산할 때 남편인 이관희 집사님은 대장암 4기에 걸린 거예요. 대장암 4기. 딸이 출산하는데 아빠는 암 4기, 말기에 걸린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 3년간 투병 생활이 시작되는데 이관희 집사님은 엄청난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우연히 이게 KBS의 부신자신데 다큐멘터리 그 감독 그 영화를 만드는 PD가 이거를 그 누님이 이제 누님이 그 암에 걸리셨대요. 그래가지고 그 어떤 카페에 가입하다 이관희 집사님이라는 이 가정을 우연히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촬영 허가를 받아서 이 가정을 이제 찍은 거예요. 3년 동안 찍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 다큐멘터리로 제작해서 영화를 올해 개봉을 했어요. 올해 5월 달인가에 개봉을 했어요. 그런데 그 과정을 이렇게 그러니까 그 모습을 다 담은 거예요. 그 투병하는 과정과 뭐 이거 항암하는 과정 모든 과정을 다 담은 거예요. 기도하는 과정이 모든 거를 다 담은 거예요. 그걸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아들이 너무 고통 속에 있으니까 이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고통 속에 있으니까 그 어머니 있잖아요. 어머니. 그 어머니가 그 아들의 고통을 보다 보다 견디지 못해서 자살을 해버려요. 목숨을 끊어버려요. 그리고 아내 오은주 집사님마저 남편을 간호하다가 혈액암 사기 판정을 또 받고 항암 치료를 받고 막 머리가 다 아파지고 둘 다 그러니까 암 환자 둘 다 암 환자가 돼서 둘이서 같이 그렇게 하는 모습까지 다 보여줍니다. 어떻게 고난이 와도 이렇게 한꺼번에 한 사람이 몰려서 왔는지. 그래서 사람들은 이 사람을 현대판 욥, 우리 성경에 보면 욥이라고 나오잖아요. 현대판 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반전이 없었어요. 보통의 간증자들의 간증을 보면 죽을 병이 걸렸었는데 하나님이 치료해줬다. 뭐 그렇게 마무리가 되잖아요. 하지만 누구보다도 신실한 믿음으로 투병 생활했던 이간희 집사님에게는 반전이 없었어요. 어떤 반전도 없었어요. 그냥 그렇게 죽었어요. 이런 것을 보고 사람들은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고, 예수 믿어도 별거 없다고, 교회 다녀도 별거 없다고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고 이간희 집사님이 생전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눈부신 삶을 사는 사람도 증거로 삼으시기도 하지만 고통 속에서도 주님을 놓지 않으려는 사람을 통해서도 증거를 삼으신다. 찬란한 빛, 그 영광스러운 간증을 갖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증거를 받지만 그러나 고통 속에서도 절대 주님을 놓지 않고 욥처럼 끝까지 믿음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그러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증거를 삼으신다. 자기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눈에 보여지는 좋은 환경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는요, 사실은 믿지 않는 사람도 감사해요. 믿지 않는 사람도 정말 자기가 바라던 게 딱 되면 아이고 하나님 부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 안 해요? 그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 환경을 넘어서 감사하는 것은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를 잘 아실 겁니다. 그들은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풀무불에 던져지게 됐죠.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풀무불에서 반드시 건져주실 것을 그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 말 뒤에 어떤 말을 덧붙여요. 혹시 기억나세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만약에 그리 아니하시고 우리가 풀무불 속에 그냥 떨어져서 우리가 그냥 반전이 없이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합니다. 그게 다니엘의 세 친구의 믿음이었어요. 올해 여러분들의 삶 속에 눈에 보여지는 풍성한 축복이 있는 분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어떤 분은 뜻하지 않은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고난을 겪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앞이 막막한 분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이 오랫동안 준비했던 일들에 도전했는데 여러분 그게 실패했을 수도 있어요. 될 줄 알았는데 안 됐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추수감사주일에 감사해야 하는데 이런 상황과 환경 속에서 어떻게 감사해야 될지 감사라는 말이 차마 나오지 않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간희 집사님처럼 욥처럼 다니엘의 세 친구들과 같이 그리고 오늘 본문의 하박국 선지자와 같이 환경을 넘어서 믿음으로 감사하는 진정한 감사의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주제 보실게요. 시작. 여호와로 인해 감사하라. 자, 저희 딸과 아들이 4살, 2살이었을 때 20년 전, 이게 20년 전 4살, 2살이었어요 그때 20년 전에. 근데 우리 내 식구는 영등포, 서울 영등포의 신길동이라는 동네 작은 집에 살고 있었어요. 계단 몇 개를 올라가야 됐고 집을 문을 열면 바로 부엌이 나와요. 아주 좁아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굉장히 좁았던 것 같아요. 굉장히 좁고 화장실도 정말 좁아요. 한 사람 들어가면 더 이상 아무도 못 들어가서 샤워하기가 참 어려운. 그래서 아이들 목욕시키기 위해서는 주방 한 평 정도밖에 안 되는 그 주방에다가 큰 이렇게 그 목욕탕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에다 물 담아놔서 아이들 씻기고 제가 그랬던 기억이 나요. 교육 전도사 생활을 하면서 그때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였는데 30대 제가 초반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학교를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뭐 집에 제가 갖다 주는 돈이 없었어요. 아주 적은 돈, 파트타임을 일을 했기 때문에 아주 적은 돈을 갖고 한 달을 생활했습니다. 예, 가난했지만 천사 같은 이 두 아이를 주신 것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아이들 손잡고 동네 한 바퀴 돌고 산책하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그때 막 인형 뽑기 같은 게 되게 유행했었어요. 요즘도 막 하잖아요. 요즘은 엄청 굵직굵직한데 옛날에는 인형 뽑기가 아주 싸구려 인형들밖에 없었어요. 근데 아이들이 막 갖고 싶어 하니까 아빠니까 막 아빠는 슈퍼맨이잖아. 다 해줘야 싶잖아. 그래서 막 뽑아줬어요. 그 어쩌다 뽑힌 이 싸구려 인형 들고 행복해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저는 여전히 선명하게 기억을 하고 있어요. 집 앞에 쌀 한 줌을 살짝 뿌려놓으면요. 여지없이 거기에 날아와서 그 쌀알들을 쪼아먹는 참새떼를 보면서 아이들과 깔깔거리고 웃으면서 있었던 그런 기억들을 갖고 있어요. 추운 겨울에도 아이들을 이불에 싸서 꾸돌돌 아이들을 싸가지고 막 끌어안고 또 업고 이래가지고 새벽기도에 가기도 하고요. 또 좁은 방에 이 발냄새 푸르푸 풍기는 이 청소년들 청년들 데려다가 떡볶이 해주면서 깔깔거리고 즐거워하던 때가 있었어요. 생각해보면 그때는 경제적으로 정말 너무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이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돈 가지고 세상에 어떻게 한 달을 살았지? 할 정도로 너무 어려웠던 시절이에요. 근데 그런 것과 관계없이 저는 참 행복했어요. 우리 집은 정말 행복했어요.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런 기억과 추억들이 있을 거예요. 어느 날 우리 집에서 3분 거리에 모교회 우리 청년부 선배가 제 모교회 그 청년부 선배가 우리 동네에다 옷가게를 하나 오픈했어요. 뭐 어떻게 우리 동네까지 와가지고 옷가게를 오픈했는지 너무 반갑더라고요. 그때 보니까 이제 몇 년 만에 만난 건데 그때는 보니까 교회 집사님이 돼 있더라고요. 집사님이 돼 있는데 오고 가면서 종종 인사도 나누고 교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집사님 얼굴 표정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 가게 지나가다가 들렸어요. 지나가는 길이니까 들렸는데 무슨 집에 큰 일이 일어난 것 같았어요. 그래서 물었더니 주식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주식 투자를 했는데 이 주식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 집사님이 주식 거래를 했었는데 그 주식값이 그냥 확 폭락을 한 거예요. 그때는 지금처럼 막 인터넷이 잘 발달 안 됐을 때였기 때문에 신문 들고서 막 이렇게 괴로워하더라고요. 신문 보고서. 근데 이렇게 지켜보니까 이분이 뭐 어떻게 되냐. 주식이 오르면 싱글벙글해요. 그날은 막 직원들한테도 잘해주고 막 저희 집 잠깐 방문하는 친구한테도 잘해주고 그날은 기분이 좋아요. 가족들한테도 잘해주고 그날은 막 싱글벙글해. 근데 이게 떨어지잖아요. 값이 떨어져. 그날은 또 세상 다 이런 표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의 행복은 주식이 오르고 내리는 거에 따라서 행복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행복했다 불행했다. 이게 그냥 반복이 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은 무엇이 여러분의 행복의 기준이 됩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하박국 선지자를 보면 그는 행복의 기준이 이 세상의 외적인 어떤 환경과 상황이 아님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가 17절 말씀을 이미 나누었지만 무화과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게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먹을 것조차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는 즐거워하고 기뻐하니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18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세상적인 기준, 눈에 보여지는 어떤 환경과 조건과 상황들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는 기준이 하나님께 있었던 거예요. 기쁨의 근원, 뿌리죠, 뿌리. 원인, 기쁨의 원인이 하나님이에요. 다른데 기쁨의 원인이 있어요. 지금 여기에 어떤 환경들, 조건들, 지금 내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환경들에 의해서 내가 기쁘거나 행복하거나 뭐 불행하거나 이게 결정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그 모든 기준이 있는 거예요. 지금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실 거예요. 나를 일으켜 세워주실 하나님을 믿으면서 기뻐할 수 있음을 이 하박국은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삼일교회의 담임 목사로 섬기고 계신 이 송태근 목사님이란 분이 계세요. 우리나라에서도 아주 훌륭하신 목사님 중에 한 분인데 이 송태근 목사님이 우리 고 옥하는 목사님의 생전에 있었던 일화를 설교 중에 하나 소개했던 적이 있었어요. 한국 교회에서 가장 건강하게 부흥하는 교회를 목회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계신 오카노 목사님께 이 송 목사님은 후배 목회자로서 궁금했던 것을 이제 하나 질문을 하게 됩니다. 어떤 질문을 하게 되냐면 목사님 목회자로서 목사님은 제일 행복할 때가 언제십니까?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옥 목사님께 의외의 대답이 나왔어요. 뭐냐면 나는 솔직히 말해서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리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말할 수 없이 나는 행복하다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송 목사님은 자신 같았으면 교회가 부흥하고 성도들에게 어떤 열매들이 나타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그런 대답이 나올 줄 알았는데 옥 목사님께는 전혀 의외의 대답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송 목사님은 아니 그러면 교회가 성장하고 성도들에게 열매가 나타나고 하는 것은 행복의 요인은 아닙니까? 뭐 이렇게 물으셨어요. 옥 목사님도 왜 그것도 좋기야 좋지 그걸 싫어할 목회자가 어디 있겠나라고 말씀하시면서 송 목사님에게 이렇게 되물으시더랍니다. 송 목사 그러면 열매가 안 나타나면 어떻게 할 건가? 열매가 안 나타날 수도 있지. 그 목회는 실패한 건가? 그 사람은 실패한 건가? 사도행전에 보면은 여러분 스테반의 순교 장면이 하나 나오는데 전도 한번 제대로 못해보고 순교했다면 그 사람은 스테반은 안수집사가 된 이후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바로 사람들 앞에 막 나서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화가 나서 스테반을 돌로 쳐서 죽이는 장면이거든요. 전도 한 사람 해보지 못했어요. 전도 한번 제대로 못해보고 순교했다면 여러분 스테반은 실패한 건가요? 우리 조선의 최초의 선교사로 오신 토마스 선교사님은 대동강변에 성경책 하나 던지고 그 자리에서 목이 베어서 죽임을 당했어요. 그럼 그 사람도 그분도 실패한 건가요? 사람들은 늘 외적인 기준을 갖고 얼마나 많이 벌었느냐, 얼마나 좋은 대학에 들어갔느냐, 얼마나 크게 성공했느냐 이런 거에 관심을 갖고 있어요. 늘 기준을 그런 외적인 것에 두고 있으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외적인 것에 여러분의 행복의 기준을 두고 있는 사람은 절대 평생 동안 행복할 수가 없어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 많던 돈이 어느 순간 확 날아가 버려요. 그러면 그는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행복의 기준을 두고 있으면 그가 어느 날 성공의 지위, 그 지위에 만족하고 이게 내가 성공했다고 생각하고 그 지위 때문에 늘 행복하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성공의 지위에서 떨어지기라도 하면 그때부터 그는 지옥 같은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이 좋은 대학에 못 들어가면 실패한 인생처럼 살게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좋은 대학 못 들어가도 실패한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의 과정일 뿐이에요. 그 실패도 하나의 과정일 뿐이에요.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것만 있어야 내가 행복하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기준이 돼버리니까 그게 안 되면 내가 나는 불행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제가 예수 믿지 않았을 때 그랬어요. 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 나는 가난하고 부모님도 없고 고하고 이렇게 사니까 나는 세상에서 가장 나는 불행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나는 여러분 청소년들 시기 때 한 번도 제대로 웃었던 적이 기억이 없어요. 왜냐면 행복의 기준이 그거였으니까. 좀 부자여야 되니까. 돈이 많아야 되니까. 집안이 좀 행복한 가정이어야 되니까. 여기에 모든 기준이 있다 보니까 그게 나는 따라주지 않으니까 나는 불행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예수님 믿고 달라진 거죠. 시편 37편 4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그 행복의 기준, 성공의 기준을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고 살기 시작하면 그는 어떤 상황과 환경과 관계없이 늘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시라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거는 뭐 늘 가까이 두고 싶은 거죠. 여러분 우리 뭐 여러분들도 예능 프로 같은 거 여기 와서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뭐 예능 프로 같은 거 있잖아요. 뭐 런닝맨이나 이런 예능 프로 있잖아요. 그 예능 프로라든지 뭐 우리 엄마들은 뭐 드라마 같은 거라든지 이게 이런 거 꼭 챙겨 보잖아. 인터넷으로 막 챙겨 보잖아요. 우리 여러분 학생들 뭐 그 여기 지금 세부에도 PC방이 몇 개 생겨가지고 우리 학생들 어딨나 그러면 거기 찾으러 가면 거기 다 있다 그러더라고. 컴퓨터 게임하느라 막 그런 데 가 있으면 거기서 얻는 뭐 기쁨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그걸 찾는 거예요, 여러분. 컴퓨터 게임을 찾거나 드라마를 찾거나 무슨 예능 프로를 찾거나 뭐 이렇게 그걸 자꾸 찾는 거예요. 그걸 즐거워하는 거예요. 가까이 하는 거를 그걸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즐거워하면 그 하나님께로부터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과 은혜가 임하게 돼요. 그리고 환경이 어떻게 변해도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의 모든 뿌리는, 그 기쁨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편 37편 말씀도 다윗은요, 환경은 너무너무 어렵고 힘든데 하나님의 구원을 그 가운데서 경험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의 소원을 이루어주신다. 다윗이 친히 경험하고 이 글을 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 주제 볼까요? 시작! 내일의 소망을 잃지 말라. 마지막으로 늘 감사 인생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안에서 내일의 소망을 잃지 말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이 세상의 물질과 성공과 환경 등을 통해서 힘을 얻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힘으로 삼는 이들은 마치 빠른 발을 갖고 들판을 뛰어다니는 사슴과 같다라고 이제 지금 하박국이 고백하고 있는 거죠. 자, 험하고 가파른 산악이라 할지라도 사슴들은 빠른 발로 여기저기 힘차게 뛰어다니죠. 분명 우리의 삶에는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이 있어요. 하지만 여호와를 자신의 힘으로 삼는 이들은 이 사슴처럼 험난한 그런 산과 같은 산악과 같은 곳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자. 오늘 추수감사절이지만 올 한 해가 여러분에게는 너무나도 힘겹고 어려운 시간들이었을 수도 있어요. 정작 하나님께 올 한 해의 추수와 은혜를 감사할 풍성한 감사와 예물을 올려드리고 싶지만 지금의 형편들을 생각하면 감사가 잘 나오지 않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것이다.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는 거죠. 독실한 크리스천 개구우먼인 이성미 씨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금이라는 것은 그것이 용광로에서 뜨거울 때는 불덩어리지만 식어지면 정금이 된다. 무슨 얘기냐면 금광석이 용광로 안에서 녹아져서 불덩어리 상태일 때는 쓸 수가 없어요. 막 이 금이 끓을 때는요 쓸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 불덩어리가 식어지면 순수한 정금이 되어서 사람들의 손에 들려진 보화가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요즘 다니엘 기도를 참석하면서 엄청난 기적적인 역사들을 경험한 사람들의 그 간증들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항상 그렇게 불덩어리와 같은 간증만 있는 건 아니에요. 때로는 식어진 사람과 같고 아무 반전도 없고 어떤 기적적인 일들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앞에서 잠시 언급한 이간희 집사님과 같이 3년간의 암투병 중에서도 변함없이 주님을 신실하게 섬기다가 그렇게 주님 앞에 가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사실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고 다시 믿음을 다잡아요. 욥기 23장 10절 찬양 아시죠? 나의 길 오직 그가 신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다. 우리가 가는 길을 우리가 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막막하고 캄캄한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이 용광로 같은 시험을 지나서 불과 같은 그런 시험을 지나고 있지만 그래서 어떤 사람처럼 저렇게 찬란하게 멋지게 받고 싶은데 나의 모습은 절대 쓰임받을 수 없는 그 불과 같은 시험을 통과하는 중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기억하세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쓰임받지 못해서 안타까워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여러분은 정금으로 준비되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게 이제 식으면 사람들의 손에 들려진 보화가 될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보화가 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일의 소망을 잃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아직도 여전히 기회가 남아있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추수감사절 맞아서 감사의 인생 세 가지 우리 제목 나눴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환경을 넘어서 감사하라. 여호와로 인해 기뻐하라. 내일의 소망을 잃지 말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